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 중에 특별히 이 사람과 천사들을 향한 작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 예정 안에는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이 뭐 어떻게 둘로 나눠지냐 하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에 가면?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땅끝까지 그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왜 그거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냥 막 잔치를 벌이고 그 주인이 목자가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았을 때 그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런 그 비유를 주시잖아요. 교회도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또 잃어버리시진 않았었지만 새교인이 되시는 우리 또 조양 성도님이 새교인으로 오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 오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고 우리가 거기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내 천국 가족이 정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천국 가족이 맺어지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예요? 그 저기 요한한테 예수님이 요한한테 자기 엄마 마리아를 맡기고 가세요. 그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형제들만 네 명 이름 나와요. 그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누이들이 많았다. 근데 자기 형제들하고 누이들한테 안 맡겨요. 자기 사도 요한 천국 가족에게 맡기고 가세요. 죽기까지 그 가족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증거하느냐 못 증거하느냐가 그 현실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사랑으로 자꾸 그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가족들로 맺어져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그 예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앤서들을 한번 찾아봤죠. 예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고 하셨죠? 이 땅의 축복?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야, 니네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로 주시길 원하세요. 야곱이 원했던 거 그냥 아이들이 사탕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주시는 걸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들을 우리를 이제 성령님 안에서 때가 참에 부르시고 부르신 우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의로운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까지 이게 다 하나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패키지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는데 중간에 뭐 잃어버리고 뭐 의롭다함까지 받았는데 성화 과정에서 탈락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끝까지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틈만 나면 자기 꾀로 또 돌아가가지고 막 세상 문제하고만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 씨름은 나하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가게 하는 거. 이 씨름을 끝까지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독교 간증이라는 게 이게 사실 이 말씀 안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게 너무 놀라워야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게 별로 놀랄 만한 게 아니라 뭔가 큰 막 경험을 해야 되고 막 엄청난 세상적인 변화가 있어야 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야곱의 삶에, 야곱의 삶에 변한 게 뭐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이 지지고 볶고 살다가 끝에 그 한마디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험악한 죄악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본향까지 데려가서. 이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나온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고요.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자기가 어디 와서야 깨달았다 그래요? 성전에 와서야 깨달았다 그래요. 여기 성전에까지 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현실로는 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죠. 이 구별된 삶으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으로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닮은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완전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안 있나요?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자들을 그러면 택하셨느냐? 왜 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5절 첫 부분에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 그 기쁘신 뜻대로. 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잉태된 거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앞을, 예지 예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앞을 내다보니까, 아, 괜찮은 사람이, 애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택해줘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쁘신 뜻 속에 자기 자녀로 잉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이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6절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일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는 거예요.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뭘 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태신앙? 그거라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내가 주소운 자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나 버림받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니구나.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확신을 줘요. 정말 큰 기쁨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죄인들에게는 이 예정의 교리가 불만을 줘요.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버리고 뭐 이러면서 뭐 내가 그럼 믿고 싶어도 뭐 그때 지난번에 말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불공평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에서 나온 자들은 그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에 믿었을 때는 이 퀘스천이 솔직히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애서를 왜 버리는 거고 뭐 왜 다 택해주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퀘스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 뜻, 예수님 안에서의 뜻,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아직도 우리 내 자신과 내 행위 중심으로 살았다는 때는 그렇게 자꾸 퀘스천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들을 이제 로마서에서 해결하세요. 로마서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다뤄주세요. 이 택함의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 세상의 질문들. 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에서는 버리느냐? 왜 야곱은 택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는데 왜 에서는 미워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그걸 다뤄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기 전에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의 죄를 다뤄주세요. 이게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잘 보면 어떤 죄를 다뤄주시냐면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뭔가 행위로 뭘 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버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니네들이 정말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지옥 심판으로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절대 그런 질문은 요만큼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이 무슨 질문을 해요. 불공평하다고 지가 죄지어서 지가 심판으로 가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니네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의 완벽하신 권능과 은혜를 안다면 절대 그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두 가지만 올바로 깨닫고 붙드는 것에서 자라가면 해결이 돼요. 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해. 그거 아니면 아무리 니네하고 싸워봤다 니네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한 싸움을 안 하세요. 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그리고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해. 그것밖에 없어.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하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이게 같이 가질 않아요. 포인트 오브 컨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딱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데 하나님 인정. 그걸로 가야 돼.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당시로만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육신의 어떤 행위로 인정받아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선택이라는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잉태한 자녀가 있다. 그거를 이제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그거에 따라 택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직 부르시는 이가 그것을 택하시고 이제 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는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 육신의 그 자녀인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택함을 못 받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결국 장자권 죽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 망령된 자의 대표로 나오는, 세상을 찾아가는 자의 대표로 나오고 에돔 족속을 이루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사단의 백성으로 멸망으로 가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 택함을 받을 만한 자였는데 못 받,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더 했죠. 더 심각한 죄인이었고 우상 숭배였어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삶은 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가시며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보려고 해요. 그 이삭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약속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못 바꿔요. 그 나중에 왜 그 야곱도 그러죠? 왜 요셉 아들 축복할 때 요셉이 거꾸로 하려고 했다가 손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못 바꾼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택한 백성이고 천국까지 가는 걸 막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이게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야곱이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었고 에서는 쉽게 말하면 사단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들의 삶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버림을 당할 백성이었고 똑같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은 자기 백성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구절이 있죠. 3장 15절에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거다. 그래서 아담의 죄악 이후에 그 두 부류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셨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 백성으로 날 자들이 있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백성들이 있어서 항상 그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런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할례를 받고 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에서는 이제 사단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죄인들의 질문은 어디에 포커스가 가냐 하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에서를 미워하느냐. 그래서 거기 14절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 하나님한테 이런 그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왜 에서를 버리느냐는 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왜 누구는 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죄인들의 그 잘못된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은 지금 누구에 주목하고 있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버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는 근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에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 죄 따라서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에요. 거긴 주목해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저 인간이 똑같이 에서같이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인간인데 왜 저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 미워하고 다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곱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식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된 질문이 이제 생겨나는데 우리는 왜 야곱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냐? 이러면 이 질문이 누구한테도 오냐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원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왜 아들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막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죠. 이 질문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는 사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선은 버리나? 왜 선악과는 도대체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문 엄청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우리가 그런 거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불의하다고 안 그래요. 에서가 멸망으로 가는 거 불공평하다고 절대 그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아니 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불의가 있느냐라고 했으면 이러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불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논쟁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심 안에서 긍휼히 여길 자기 자식을 두고 심판의 일을 사단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것이 불평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유기되는 자들이 그들의 말미암 뭐 원하는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둘 다 심판으로 가는 건데 그들의 행위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긍휼을 자기 택한 백성에게 두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들은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시는데 강팍케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딱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때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대로 심판을 가도록.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로 계속해서 변화돼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근데 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결국 계속 떠나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불신자들조차도 마음이 강퍅하게 돼서 멸망으로 가는 걸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다 절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똥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택하고 유기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자기가 죄를 짓고 심판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죄성이 있냐면은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은 항상 자기 죄를 딴 데로 핑계대고 돌리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이 세상의 그 심리학이 그런 거잖아요, 상담학이. 다른 데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자랐을 때 환경이 그랬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니 죄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뭔가 죄책감에서 조금 해결해야 되니까 조금 낫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심리적으로는 좀 도움을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쓰죠, 교회가. 그래서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줘서 죄라는 말도 안 쓰고 실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길티 없애주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바로의 죄,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죄인들의 죄는 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에서의 죄도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 죄의 책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죄의 예정에 대해서. 다 자기 죄의 책임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으로 가고 자기가 하나님 싫어서 오늘도 괴로우니 좀 떠나달라. 자기들이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도 죄인은 자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 죄도 통치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 질문도 잘못됐다는 걸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게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건이 없느냐?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또 뭐랄까요?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죄인들아. 지금 그 질문,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안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죄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이거 하고 대답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어떤 게 맞아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지옥 가면서도 택함을 받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실컷 저기 부모 말 안 듣고, 어? 그 자기가 그냥 그 방탄한 길 가다가 막 그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어? 안 붙잡아줘. 이런 거랑 뭐가 좀 다르죠, 다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이런 모든 뜻을 다 정하셨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인정하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자들은 정말 그 죄값대로 심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인이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 택하신 백성을 불러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천국 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에서보다 나으니까 천국 왔지? 이렇게 하면 고백하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은 이보. 자기는 정말 악한, 험악한 인생이었을 뿐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천국 가라.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예정에 관한 것, 정말 예정에 관한 것도 이렇게 짧아요. 에베소서, 뭐 로마서 요 정도만 알려주시는데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 이 자유로운 자유의지도 잘 그때 네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작정은 그거보다 크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작정을 이루시고 특별히 야곱이 그렇게 죄가 많았지만 그거 다 사용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온 결과들도 많아요.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지네들끼리 누가 높으냐, 이거 요셉 미워 시기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식끼리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과 가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 이게 너무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저희 뭐야 저기도 똑같죠.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런 그 베드로 이런 사람들 세워서 교회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야곱 같은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각자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 살다 온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험악한 인생들끼리 부딪히면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이겨나가는 거지, 험악한 인생들끼리 모여있는 곳이에요. 제가 왜 사도행전에 가면, 어저께 참, 사도행전에 가면은 왜 그 이 2장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120명의 예수님 따랐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띠아 뽑고 이제 성령님 오시길 기다렸는데, 그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저께도 그 얘기 제가 들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었고, 그 사람은 부자. 또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은 최고 엘리트. 거기다가 창녀와 세리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마리아, 그 정말 그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공동체를, 각기 보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들이에요. 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인생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관원의 부자의 뭐 창녀의 세리의 예수님 형제들, 예수님 누이들, 뭐 예수님 엄마까지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우리도 다 달라요.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도, 험악한 인생이 아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택하신,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것.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증거할 때만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증거하지 못할 때도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게 그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런 작정을, 예정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쫓아 살아가는 거죠.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 나눠드린 것 뒷장에 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거 보고요. 요거 마친 다음에는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창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